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몸 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 말씀 안에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심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과격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라 또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쟁이 그냥 이웃 사람과 다투는 그런 수준의 분쟁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이, 딸과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런 식으로 한 가족 안에서의 그런 분쟁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분쟁을 예수님 일으키시려고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결속력이 있다는 관계, 그 가족 관계인데 그 가족 관계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그 분쟁을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과격한 정도의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질서와 또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덕목으로 높이는 효, 그 효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를 가지고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정서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는 전혀 납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와 예수님 말씀의 세계는 서로가 맞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 우리 정서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요 어떤 우리의 그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가장 먼저 그 여러분의 그 기존의 정서라는 것, 그 정서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시기가 참 힘들게 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그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기존 정서와 참 부딪히는 겁니다. 이건 나한테 안 맞네. 뭔가 이건 틀린 것 같네.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떤 갈등이 항상 그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충돌되는, 부딪히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거구나, 뭐가 옳은가를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의 세계가 이런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정서에 맞거나 또 우리의 어떤 상식에 맞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해되어지는, 그건 결코 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에 맞으니까, 내 정서에 맞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버리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해석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로 불을 던지러 왔다, 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보면은요, 일단 이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일단 불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불은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멸망을 시켰죠.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렀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가?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받지를 아니했죠. 그럴 때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저들에게 내려 내라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걸 심판의 의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심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불을 심판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은 결국은 세상을 불로 심판으로 왔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붙들어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못된 무리들을 불로 심판해 버려야만이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으로 왔던 그 말씀과 뭔가 일치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멀쩡하거든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어떤 불을 내려가지고 세상을 깡그리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흔히 불심판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 불심판, 그런 의미로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불은 어찌든 심판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에 근거하면 이미 세상은 불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불이 던져져 있는 것이고 심판이 실행된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른 우리에게 와 닿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인 세상은 멀쩡하고 잘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불이 내려가지고 뭐 이 땅이 타들어가는 어떤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실행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눈에 심판은 안 보인다. 이것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 실행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뭔가 우리에게 와 닿지 않은 그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과연 세상이 내 눈에 보이기에 멀쩡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이 멀쩡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과연 우리가 멀쩡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난주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를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살아가는 거 추구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 땅에 누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자꾸 이제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그 삶의 방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 구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기억하죠? 근데 그 세상 백성 그 세상 백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은 하나님 백성과 이 땅의 백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백성 의인이라 한다면 이 땅의 백성은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백성이 영생 들어간다면 이 땅의 백성 멸망 들어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백성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백성이 아닌 자 결국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세상 백성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런 뜻이고 그건 결국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야 지옥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 대가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즐겁게 살아간 이것을 굉장히 성실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볼 땐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그건 세상 백성의 삶이야 그건 멸망에 처해질 사람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이 여러분 정서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서도요 기존 정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세상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살고 그 대가로 좀 소유가 풍족해져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이렇게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비난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 성질이 나죠. 아니 이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네 정서에 안 맞는 내가 볼 때 아무 잘못된 것도 왜 그걸 비난합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불평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세상은 일하지만 너희는 일하지만 이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 백성의 삶이야. 그냥 그를 지금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두고 봐도 이미 예수님의 삶에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불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구조가 실상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이미 지금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심판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죠.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을 알고 살아가죠. 심판받을 자는 그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가 돈 벌어서 인생을 즐기겠다? 이게 뭐 심판받을 일인가?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게 그것이 결국은 심판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놓고 보면 이미 이 땅에는 불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심판의 상태라는 게 이미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받아들였다면은 입고 마시는 그런 문지기 정신 팔리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보물로 여기면서 세상 백성이 관심 두지 않고 헛된 일을 조롱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아, 이게 정말 내 삶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 두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세상 백성들이야 돈만 있으면은 내 인생 사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나고 사람지 사람나고 돈났나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래도 돈만 있으면은 인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도 결국은 부자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심판받을 사고다. 심판받을 사고방식이다. 그걸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걱정 없다. 쉬고 편안히 즐기고 살아가는 인생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자를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책망하시면서 세상 백성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삶 방식, 너 같은 그런 삶 방식이 결국은 심판받을 이 세상 방식이다. 그걸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 오셔가지고 불을 던져서 그 당연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란 걸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불을 던지신다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던져줬고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받을 것으로 지금 규정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던져진 불의 그 상태, 심판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참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어떤 그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그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신자로 부름받은 위치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지난주에 깨어있는 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불이 던져졌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세상이다. 실상을 아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미 불이 지금 던져졌는데 불이 던져진 그런 세상으로 보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이 세상 백성의 관심 이 세상 백성의 문제 늘 거기에 우리도 매이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우리도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제 불이 던져진 상태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지나지 아니하나 이걸 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게 되겠는가? 결국 그것은 당연하게 불이 던져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게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게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심판받을 게 지나지 아니한다. 세상 백성이 사고방식 알았는데 예수를 찾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신자라면은 다시 오실 주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 올 수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 백성 아무도 관심 두지 아니하는 그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또 세상이 헛된 일로 조롱하면서 무시할 때에 우리는 믿음 헛되지 않은 것으로 믿기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세계를 소망하는 늘 또 그런 믿음의 길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이 던져진 세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보면은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하는 것이 승무원이 앞에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동 요령을 이제 교육을 그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비상문 이제 어디에 있고 또 선반에서 그 산소마스크로 그게 내려오면 어떻게 또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바다에 내렸을 때에는 구명조끼 필요한데 구명조끼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한 걸 자세하게 이제 교육을 하죠. 그 승무원이 교육하는 그 내용들은 사실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과 연관의 문제를 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승무원의 그 교육에 관심을 두고 그걸 자세하게 듣는 그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야, 저것은 전부 내 생명과 연관된 그런 말이구나 하면서 귀에 기울여 듣는 사람 몇차일지 궁금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비행기를 한 번 안 타본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비행기를 타본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무원 교육, 그 관심 두고 들은 어떤 그런 적이 있냐고 하는 거죠.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보지 않고 몇 번 타봤지만은 제가 뭐 설계 준비한 생각해 보니까 관심 두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관심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승무원도 얼굴도 예쁘니까 얼굴 구경이나 하고 말이죠. 또 비행기 타면은 쏠쏠한 재미가 기내식 먹는 거예요. 오늘 기대식이 뭐가 나올까 그 생각하고 말이죠. 또 앞에 책 뒤적거리고 또 이제 목적지 가가지고 내 할 일도 그 돌아보고 내 그게 전부인 것이지. 야 저거 내 생명의 문제야 들어야 돼 막 적고 막 기억하고 그런 사람 사실 그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교육할 승무원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 교육할 승무원 얼굴 보면은요 씩 웃고 있습니다. 웃으며 교육을 하죠. 이게 비상사태나 심각함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미소를 띠면서 그냥 늘상 하던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 승무원도 말이죠. 내가 탄 비행기가 어떤 비상사태에 빠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뭐 폭격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비행기 바다에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아예 비상사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긴 뭐 비행기가 위에 빠질 거라 알고 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 뭐 착륙 사고 때문에 불이 일어났지만은 누가 그 비행기에 그런 일이 날 거다 누가 생각하고 그 비행기 타겠어요? 근데 세상도 결국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 이를 거야 누가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서 우리를 건지는 생명이라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신앙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심판 같은 건 없어. 어떤 이런 그 생각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는 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이미 비상사태가 발생한 상황이야. 그걸 아는 게 신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자예요. 이미 비상사태 발생했다는 거예요. 띄어 말이죠. 이 땅에 발생한 비상사태가 뭐겠습니까? 뭐가 비상사태예요? 말 들어도 뭐 뭘 하는지 모르시겠죠. 세상에 발생한 비상사태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그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이미 못 박혀버린 거예요. 십자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비상사태가 발생한 세상에서 생명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비상구가 여기 있고 국민적 것들 사용하고 그게 다 복음에 해당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이다. 그러니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비상구라는 것이죠. 그 구명적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가 바로 이 사실을 외치라고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 앞에서 승무원처럼 교회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이 세상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엄청난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외쳐야 되죠. 근데 정작 보면은 복음을 얘기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세상을 심각한 상태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얼굴에씩 웃음 띄고 교육시키는 승무원처럼요. 이 세상 그런 일 없을 거야.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면 건성으로 얘기를 하죠. 건성으로. 심판을 얘기하면 건성이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에 마음을 둘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사는 그런 삶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 그건 바로 세상 실상을 교회조차도 제대로 안 본다는 증거예요. 이런 현실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답답하다. 50절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데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불세례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책망을 해요. 그 책망으로 인해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자임을 알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불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세례. 근데 불세례에 대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엉뚱하게 잘못되어 있어요. 불세례받으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힘이 나 이렇게 생겨. 전혀 그게 아니에요. 불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죽을 자입니다. 내가 심판 대상에서 내가 심판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불세례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 성령과 불세례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가셔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주께서 받으셨구나. 결국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베풀어지는 성령 세례고 불세례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된 신자는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죄를 보게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죄도 보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내가 안다면 세상 죄를 아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 얘기하면서도 세상 죄를 보지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세상 죄를 보게 되었다면 내가 당연하게 했던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심판하라 있는 세상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심판의 어떤 방식이다. 이걸 받아들였을 때에 발생하는 게 분쟁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백성의 생각과 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하늘 백성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곧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분쟁 관계에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 세상 백성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면은 그건 이미 깨어진 관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 분쟁하는 이것은 실제는 가족관계가 그래서 다 깨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 진한 가족관계 이것도 결국은 복음으로 나누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같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추구하는 같지 아니할 불구하고 혈족이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구분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 가족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세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삼고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분쟁 아닙니까? 깨어진 관계고. 아, 난 가족이니까 아버지 팔자고 올라가면 되겠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의미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신자는 세상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쟁만 있을 뿐이죠. 말한 대로 이게 말한 분쟁은 서로 다툰 어떤 그런 충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신자는 이 땅의 것을 보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신자 중에 누가 이 땅의 걸 보물로 여겼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신자에게 보물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의 나라가 보물이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 누가 그걸 동조하면서 보물을 같이 간주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런 미친놈 하는 것이죠. 세상 백성이 보물로 간주하는 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내 이름을 존경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물로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걸 몽땅 귀한 일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아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의 그 말 자체가 세상 사람의 삶 방식과 이미 맞지 않는 것이고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분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다. 그런 분쟁이다. 우리가 불이 던져졌고 또 분쟁이 주어진 그런 세상 현실 그 말씀 아래서 보면은 세상 분명 그런 실이 지금 있습니다. 불은 던져졌다. 분쟁이 이미 던져졌다. 이미 그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세상과 똑같이 썩어질 걸 추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늘 무엇을 먹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얼마 누리고 살까 늘 이걸 기준에가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썩어질 것 같이 추구해버리는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백성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예수를 찾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말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만 본다면 단단히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속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세상을 보게 하면서 야야 너 이렇게 살고 싶지 너 봐라 돈만 있어 못할 게 없어 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열심히 믿어봐라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결국 엉뚱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하면서. 그게 다 마귀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실상을 보지를 못하고 보인 대로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항상 마귀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없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좀 제대로 분별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좀 제대로 분별해라. 54절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명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은 아 비가 오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풍이 불면은 야 덥겠다 이렇게 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남풍은 뭐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부는 그런 남풍이 아니고요. 남동 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을 얘기합니다. 사막 얼마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에서 바람이 부는 것, 뜨거울 수밖에 없는 바람. 그러니까 남풍이 너무 덥겠다. 이렇게 분간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구름을 보고 또 남풍으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 구름 보고 남풍을 또 그 몸으로 또 느끼면서 분간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겁니다. 구름이 모이고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불고 날이 덥고 이것으로 기상만 분간할 게 아니고 또 뭔가를 분간을 하라 그 말이에요. 뭘 분간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분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구름이 모이고 비가 온다. 남풍이 불고 날이 덥다. 그걸 보면서 뭘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나기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뭘 분간해요? 말해가 틀리면 어떡할까? 늘 이런 조바심. 틀리면 창피스러운데 늘 이런 생각들. 담대하게 말하면 되는데. 분간할 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구름을 모이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남풍이 불게 하시고 그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신다. 이걸 분간하라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자연현상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흘러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건 분간 못하니 그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죠. 그 눈에 보인 모든 걸 그냥 우연한 현상으로만 보죠. 지진이 난다? 땅을 흔든 분이 있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과학적으로. 뭐 제가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과학적으로 땅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끝나가지고 지진이 난 거야. 이래 설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흔들고 다시는 분이 있어. 일로 생각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불이 던져진 이 땅의 실상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분명히 악합니다. 뭐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악하다.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삶의 방식, 사고방 자체가 악해요. 이처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건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이 작정하신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왜? 세상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래요. 구름 보고 소나기 오겠구나 이런 분간을 할 뿐이지 구름을 모이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 이건 분간을 못한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하지만 신자는 구름을 모으는 분이 계신다. 비가 오게 하는 분이 계신다. 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나를 덥게 하고 또 나를 춥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연 없어. 이게 신자의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런 걸 보면서 기상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섭리에 한다. 이런 분간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도 심판하신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제대로 분간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당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심판받는 증거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세상이 악해. 그게 증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심판이 올 것 같은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요. 네 눈에는 심판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이 말은요. 네 눈에는 이 땅에 가득한 죄가 안 보입니다. 그때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신자의 눈에는 세상에 가득한 죄가 보여야 돼요. 세상에 죄로 가득한 것이 보인다면 그 세상을 창조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래 생각하면 답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죄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은요. 죄인은 고백을 그냥 형식적으로 남발하는 것. 거기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내 죄를 안다면 세상의 악도 같이 보고 같이 아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죄가 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다른 것 우리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만도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왜 뭐가 악한 것인가 뭐가 죄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보면은 모두가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상식이나 안 그렇잖아요. 악해, 죄, 이것은 늘 같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그 살인사범, 도둑질, 사기 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누가 일상생활 가지고 이 악한 거에 누가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모든 걸 악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게 불을 이미 던져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누가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하니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생각은 뭐예요? 소유가 넉넉해야 편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에 넉넉하면 마음을 온통 쏟고 사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면 내 인생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부자의 책망대로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미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분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지금 당장 내는 그분께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관심이 세상 방식대로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을 편히 쉬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을 잘 사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 이 세상에 불이 던져졌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뭐 악하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세상 백성의 삶이야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악으로 예수님 말씀하기 때문에 13장에 보면은 회개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그 누가 보고 12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룩의 특성이 뭐라겠습니까? 밀가루에 섞이면은 안 보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누룩 특성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밀가루에 누룩이 섞여 있어 알아도 그걸 어떻게 보고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죄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 누구나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은 악한 걸 골라내봐. 뭘 골라내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살인자, 강도하는 사람, 도둑질, 사기친 사람, 뭐 이런 우리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다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요. 그 세상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 살인자 골라냅니다. 도둑놈 골라냅니다. 사기친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요. 다 골라내면은 세상은 죄 없는 천국이 되는 겁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골라내도 죄 없는 세상은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악해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백성의 사고방식이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남아있죠. 그러니 악한 걸 다 드러내도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씀도 그래요. 세상 죄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감추어 있다는 건 보이지 않게 숨겨 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에 죄처럼 보이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자리하는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그 말이에요. 죄를 보고도 죄로 분간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노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뭔가를 보게 되면 세상에 이미 불이 던져졌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59절에 보면은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합니까? 갚아라.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한 푼 남김없이 갚아라 그겁니다. 그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비유죠. 그 사람 빚진 왕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오는 길이 뭐였습니까? 갚는 것이 아니었고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나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서 이 불이 던져진 이 땅에서 빠져나올 수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방식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거예요. 그게 죽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은혜를 믿는 그들만을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만이 용서하려 했다는 거죠. 결국에 불이 던져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은혜를 믿는 믿음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그게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절실함은 이 땅의 것, 소유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제 이게 정말 나에게 절실한 문제구나 얼마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위해서 죽게 나오고 구할 거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먹을까 뭘 일부가 구하는 세상 백성과 다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이 땅의 백성과 다른 삶의 길, 정말 중요한 것, 거기에 절실함을 두고 주를 믿는 믿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실상이 정말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불이 던져졌고 분쟁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를 믿는 믿음에 절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